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미국의 소리 한국어 전역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그리고 밤 8시부터 자정까지 두 차례 방송됩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중국과 인도는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의 중국 방문 중 24개의 협정을 체결하는 등 경제 협력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리커창 중국 총리와 모디 총리는 오늘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회담을 갖고 양국 간 경제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두 총리는 철도와 광업, 지방교류 등 분야별로 모두 24개의 협력 문건에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국이 체결한 협력 문건은 현재 추진 중인 고속철도 사업을 포함해 모두 100억 달러 규모에 달합니다. 양국은 또 가장 큰 걸림돌이던 국경 분쟁에 대해서도 사태 악화 방지를 위한 조치에 합의했습니다. 이를 위해 양국군은 매년 상호 방문과 국경지역 지휘관 교류 확대, 군사 비상연락망 구축 등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어제 미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걸프지역 아랍국가들과의 정상회의에서 이들 국가들이 이란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만일 이란이나 다른 세력에 의해 아랍 동맹국들의 안보가 위협받을 경우 미군을 동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걸프 지역의 미국 동맹국들은 그동안 미국의 이란에 대한 오바마 대통령의 외교적 노력과 함께 중동에서 이란의 영향력을 저지할 수 있는 강력한 전략을 요구해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아랍 동맹국들과 앞으로 수십 년간 지속될 새로운 협력의 시대가 시작됐다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과 아랍국 대표들은 탄도미사일 방어와 해양 안보, 사이버 안보 등 분야에서 합동 군사 훈련을 개최하기로 하는 등 상호 군사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네팔에서 지진 구호 활동 중 실종됐던 미군 해병대 헬리콥터의 잔해가 중부 산악지대에서 발견됐다고 네팔 군 당국이 밝혔습니다. 이스와리 프라사드 푸델 네팔 국방장관은 기자들에게 잔해의 상태로 볼 때 생존자는 없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사고 헬리콥터에는 미 해병대원 6명과 네팔인 2명이 탑승하고 있었습니다. 푸델 국방장관은 사고 현장에서 불에 탄 시신 3구를 발견했으며 나머지 시신들을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지중해 섬나라 키프로스에서 오늘 유엔이 중재하는 평화회담이 재개됐습니다. 키프로스는 현재 터키계가 중심인 북키프로스와 그리스계로 이뤄진 남키프로스로 나뉘어 있습니다. 양측 대표들은 수도 니코시아에서 지난해 결렬됐던 평화회담을 시작했습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회담 재개를 환영하면서 그리스와 터키계 지도자들이 포괄적인 성과들을 이룰 수 있는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키프로스는 지난 1974년 그리스 통합을 추진하던 쿠데타 세력을 터키군이 제압하면서 남북으로 분리됐습니다. 양측은 지난해 10월 평화회담을 열었지만 키프로스의 풍부한 석유와 가스 자원의 수출 관할권을 놓고 의견이 엇갈려 아무런 진전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프리카 부룬디에서 발생한 군사 쿠데타가 실패로 끝났습니다. 최근 3선 출마를 선언한 피에르 은쿠룬지자 대통령을 몰아내고 권력을 장악하려 했던 부룬디 군부는 어젯밤 자신들의 쿠데타가 실패했음을 시인했습니다. 부룬디에서는 지난 13일 은크룬지자 대통령이 정상회의 참석차 탄자니아로 출국한 사이 쿠데타가 발생했지만 정부군이 곧바로 제압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번 쿠데타를 주도한 고데프로이트 니욤바레 소장 등 군부 핵심 세력 3명은 정부 보안군에 의해 체포됐으며 곧 처벌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한편 탄자니아에서 귀국한 은크룬지자 대통령은 대국민 연설을 통해 이번 쿠데타와 관련한 입장 등을 밝힐 예정입니다. 아프리카 소말리아의 알샤바브 이슬람 반군이 로어 샤벨레 지역의 정부 군 기지 두 곳을 장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말리아 남부에 위치한 로어 샤벨레 주의 모하메드 누루 지사는 VOA에 중무장한 알샤바브 요원들이 오늘 오전 아후드 헤글레와 무바라크 마을을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누루주 지사는 알샤바브의 공격으로 정부군 병사들이 숨졌다며 군 병력을 동원해 이들 지역에 대한 탈환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알샤바브의 공격을 받은 지역들은 두 달 전까지 아프리카연합군이 지키다가 소말리아군에게 치안 책임을 넘긴 곳입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5년 5월 15일 금요일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일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북한의 공포 정치가 한반도의 불안을 고조시키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경악하고 있고 앞으로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모른다는 생각이
미국 주요 언론들은 북한 인민무력부장 숙청 소식을 보도하면서 김정은 체제의 안정성 여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국제적인 여성운동가들의 군사분계선 종단 행사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맑겠으나 일부 지역에는 구름이 조금 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이 북한 지도층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 숙청 바람을 비판했습니다. 북한의 공포 정치가 한반도의 불안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최근 북한의 잇단 도발적 행동과 국가정보원이 밝힌 북한 지도층 내부의 숙청 바람에 대해 한국 국민들 사이에 불안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은 15일 제34회 스승의 날을 맞아 서울의 한 호텔에서 열린 기념식 축사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최근 북한의 도발적 행동과 북한 내부의 극도의 공포 정치가 알려지면서 많은 국민들이 경악하고 있고 앞으로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모른다는 생각이 국민들 사이에 커지고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은 현영철 북한인민무력부장 등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측근 인사들이 숙청됐고 특히 현영철 부장은 고사포로 처형됐다는 첩보가 있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북한은 이와 함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사출 시험에 성공을 주장하는 한편 서해 북방한계선 부근에서 연일 야간 포사격 훈련을 강행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런 때일수록 한국 사회가 중심을 잡고 올바른 길로 나아가기 위해 선생님들의 역할, 특히 올바른 역사관과 교육관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과거 이스라엘에서 전쟁이 났을 때 외국 유학생까지 나라를 지키려 귀국한 사례를 언급하며 자유민주주의의 가치에 대한 신념과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굳건한 애국심을 키우는 것은 나라의 운명과 직결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앞으로 안팎에서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려는 시도가 있을 수 있다며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애국심이 뒷받침될 수 있도록 하는데 교육 현장의 선생님들이 중심이 돼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학창시절 은사님들이 계셨기에 미래의 꿈을 꿀 수 있었고 삶의 바른 가치를 가지고 소신과 원칙을 버리지 않고 살아올 수 있었던 것 같다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늘 제자의 앞날을 걱정하며 바른 교육을 위해 애쓰고 있는 선생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북한 정권의 현영철 인민무력부장 처형이 김정은 권력 기반의 취약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행태가 체제 불안을 가중시킬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문가들은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이 처형됐다는 첩보에 대해 상당히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 국가정보원의 발표 외에 별다른 확인 수단이 없기 때문입니다. 스콧 스나이더 미국 외교협회 선임연구원은 13일 VOA에 국정원이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러시아 방문 여부를 잘못 예측했던 선례를 지적하며 독립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문제라고 일축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현영철 인민무력부장 숙청이 사실이라면 김정은 정권의 불안정성을 반영하는 것이라며 이를 체제 안정 여부를 가늠하는 변수로 규정했습니다. 브루스 백톨 텍사스 엔젤로 주립대 교수는 당과 군 최고위급 인사에 대한 숙청이 광범위하게 단행되고 있는 건 김정은 제1위원장의 권력 기반이 여전히 공고하지 못하다는 뜻이라고 말했습니다.
Appears to be still having trouble maintaining his power base.
특히 김정은 제1위원장이 군부 통제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한계가 앞으로도 정권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요소로 남아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존 틸러리 전 주한 미군 사령관 역시 입증되지 않은 보도에 대해 평가를 내리기 어렵다면서도 김정은이 권력 공고화와 정권 안정을 위해 추가 조치를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또 댄 스나이더 스탠포드 대학 아태연구소 부소장은 이번 숙청을 북한 상황이 일각의 관측과 달리 평온하고 안정적이지 않다는 신호로 읽었습니다. 이런 분석은 북한의 앞으로도 숙청의 바람이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으로 이어집니다. 백톨 교수는 고사포까지 동원하는 김정은의 처형 방식이 최고위 인사들의 사소한 잘못에까지 반복 적용될 수 있다면서 후임 인사들을 두려움에 떨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e guy who replaces him, whoever that is, will certainly be very, very fearful.
전문가들은 권력 공고화를 목적으로 단행하는 거듭된 숙청이 오히려 체제 불안을 가중시킬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스티븐 노퍼 코리아 소사이어티 부회장은 이 같은 숙청은 어떤 정치 체제 하에서도 공포 또는 증오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There's a possibility that this type of execution signals real factionalism in Pyongyang.
이런 상황이 계속될 경우 파벌 간 경쟁을 심화시켜 북한 지도부 내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는 진단입니다.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을 지낸 마이클 그린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일본 석좌는 이번 첩보가 김정은 정권의 편집증적 성격을 드러낸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이번 사태를 볼 때 단시일 내 김정은 정권에 도전하는 세력이 나타나긴 힘들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북한이 얼마나 취약하고 잠재적으로 불안정한지 여실히 보여줄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한편 노퍼 부회장은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의 처형 시기가 그의 러시아 방문 직후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The execution will come as a surprise to the Russians.
노퍼 부회장은 이런 정황이 러시아의 놀라움과 부정적 신호를 줄 수 있다며 김정은 정권의 중대한 전략적 실수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북한의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이 전격 숙청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김정은 체제의 안정성에 대한 의문들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여기에 대해서 한국 전문가의 분석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국책연구기관인 국방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을 지냈고 지금은 경기지사 외교정책특별자문관으로 활동하고 있는 차두현 박사를 연결했습니다. 차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 현영철 부장의 숙청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 단순한 숙청이 아니라 이제 첩보를 전제로 하기는 하지만은요, 이 처형됐고 그것도 상당히 이제 엽기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 방법을 통해서 공개 처형됐다라는 그 얘기를 감안을 하면은요, 이건 뭐 단순하게 과거와 같은 이 계급으로 올리거나 내리거나 하는 이런 차원의 징벌의 차원이 아니라 상당히 중요한 과오나 그것도 과오라고 보기도 힘든 어떻게 보면 좀 하극상이나 지시불이행 또는 이 유일체직에 대한 모독 이런 정도의 실수를 저지르지 않았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김정은의 사업 방침에 대해서 제대로 지시를 불이행한 데 더해서 일단 어떤 이의를 제기하거나 불만을 표출하지 않았겠느냐 하는 것이 주장이 됩니다.
네. 일부에서는 김정은의 또 다른 군급부 길들이기 작업이 시작된 게 아니냐 이렇게 관측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김정은이 자기 시절을 열자마자 가장 먼저 그 이 군부 인물들부터 손을 대기 시작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그 인민군 총참모장을 제일 먼저 내려앉혔죠.
네.
아, 그 이후에도 지금 보면은 그 금년 초에 김격식이 사망했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 김격식도 지금 지병으로 죽었다 그러지만 이것도 확실하게 지금 그 이 신빙성 있게 그거 액면 그대로만 받아들일 수 없는 사실이고요. 또 지금 현영철이 수청되기 이전에도 그 금년에만 들어서만 군의 그 이 주요한 간부급 가령 이제 그 이 변인선 작전국장이라든가 아니면은 군의 그 설계국장 이런 인물들이 주로 처형을 당했다라는 면을 볼 때 물론 이제 김정은이 다른 인물들도 수청을 했죠. 당이나 정에 있는 인물도 수청을 했지만 아무래도 지금 공포 정치의 칼끝은 주로 군에 겨눠져 있다라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네요.
네.
예, 아마 리영으로부터 시작을 했던 숙청의 시작 그리고 이번 현영철의 처형까지 일종의 극단적인 방법을 통한 군 길들이기가 아니냐 이런 그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그만큼 이 김정은의 체제가 불안하다는 징후로 볼 수가 있습니까?
글쎄요. 일부에서는 이거를 불안징후로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요. 저는 거꾸로 이것을 그 김정은이 자기의 확실한 통치 스타일을 확립해가는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좀 극단적이긴 하지만 권력 안정을 위한 포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이 사건 하나하나만을 띄워보면 상당히 충격적이고 엽기적이기도 하지만은 이런 비슷한 기법이 그의 아버지인 김정일 때도 쓰였다라는 점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 김정일도 김일성의 3년상이 끝나는 직후인 1997년에 서관이 당시의 농업 담당 비서를 공개 처형한 바가 있었고요. 이것도 그 당시 관행으로 상당히 이례적이었어요.
네.
그리고 서관이 처형 직후에 약 한 50명에 이르는 고위급 권력 엘리트들을 동시 숙청했습니다. 이런 그 공개 처형과 그다음에 전격적인 숙청을 비롯한 공포 정치의 분위기가 1997년에서 2000년대 초반까지 약 4년간 이어졌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런 그 이 공포 정치를 그러니까 어느 정도 효력을 발휘해서 자기 시대가 그대로였다고 보면서 약간의 경제적 개혁 조치를 취했고 그다음에 국내 정치적으로도 조금은 그 온건한 태도를 보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이 김정은이 쓰고 있는 공포 정치도 자기 아버지의 경험을 지금 일종의 모사하려고 흉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다분히 권력이 불안해지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이건 잘 짜여진 어떻게 보면은 그 이 계획적인 공포 조장학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런데 단기간에 이렇게 여러 고위직 인사들을 숙청한다면 두려워서 고위직에 오르는 것을 사람들이 두려워하거나 기피하지 않을까. 그래서 충성심이 다들 약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측도 있는데 그것은 그러면 별로 그 신빙성이 없는 분석인가요?
아니요. 중장기적으로는 타당합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향후에 그 2, 3년 내에 어떤 급격한 불안이 일어날 가능성은 적다는 거죠. 그러나 이 공포정치라는 것은 굉장히 잘 써먹어야 됩니다. 이걸 지나치게 의존해서 이 공포정치만 의존하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단은 주요 당 간부들이나 엘리트들이 이른바 복지부동 아무런
네.
대안을 얘기하지 않고 그다음에 그 이의가 합리적이라고 하더라도 지도자가 하는 잘못된 정책에 대한 조언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네.
이렇게 되면 체제의 적응력이 상당 부분 떨어지게 되고요. 두 번째는 공포정치가 지속되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되든 간에 자기의 목숨까지를 잃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연적으로 엘리트의 반항심이 최고 지도자한테 향하게 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런 공포 정치를 통해 가지고 확실한 이인자들을 그 부각시키지 않은 가운데 이인자들이 눈치만 보게 하는 그 체제를 만들게 되면요. 이인자층이 약해져 버려요.
네.
이렇게 될 때는 밑으로부터의 불만이 표출됐을 때 실질적으로 그 독재자를 지켜줄 세력이 아무도 없는 거죠.
네. 이렇게 여러 사람이 단시일 내에 숙청이 되고 나면 혹시 일종의 저항 세력, 불만 세력의 결집 가능성 같은 것도 있을까요?
현재 북한의 공안 체제의 활동이라든가 그 공포 정치의 속성으로 볼 때 권력 엘리트 내에 이런 조직화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단기적인 측면에서 별로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아, 그러구나. 아, 이런 그 공포 정치의 와중에서 그 또 이 북한 주민들도 어떤 결집된 의식들을 보이고 있지 못하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선 단기적으로 이것이
김정일에 반항하는 세력들의 반대하는 세력들의 연대 형식으로 나타날 거라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죠.
네. 측근에 의한 그 돌발적인 어떤 도발 사태, 도전 사태 이런 가능성도 있을까요?
김정은 정권에 도전을 하는 사태는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다만 이런 상황이 되면 측근들이 자기의 선명성을 보이기 위해서 충성 경쟁을 하고 이런 과정에서 정책 경쟁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과거의 사례도 돌이켜봤을 때 북한의 대외적인 행태가 상당 부분 일관성이 없이 들쑥날쑥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화를 주장을 했다가 갑자기 도발을 하고 이런 이 예측 불가능한 행보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네. 최근에 북한이 서해 사격훈련이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사출 시험 등 이번 숙청과 관련해서 이런 것들이 연관이 있습니까?
결과적으로 군의 입장에서는 분위기는 계속적으로 공포정치를 해서 다잡기를 하고 있고요. 또 이런 분위기 다잡기를 할 때 분노를 외부로 폭발시키려면 외부의 적을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내부의 억압적인 정치 행태가 결과적으로 외부로부터의 불안정으로부터 북한 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걸 계속적으로 주입시킬 것이기 때문에요. 그 논리적 귀결상 북한의 대외적인 군사 행태는 당분간 이 도발적이고 또 강경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이번 현 부장 숙청이 북한과 중국 또는 이 북한과 러시아 관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일부에서는 현영철이 러시아를 방문한 경험을 들어서 이게 북러 관계가 나빠지는 단초가 될 수 있다라고도 얘기하는데요. 지금 그동안의 북러, 그 다음에 북중 관계를 봤을 때 그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봅니다. 다시 말해서, 결과적으로 내부의 인물의 숙청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북한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하기에는 아직 중국과 러시아가 여전히 한계가 있고요. 또, 그동안 북한과 러시아 간의 외교적인 조율의 관계로 봤을 때도 현영철의 숙청이 갑작스레 북러 관계를 악화시킬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의 반응이 상당히 신중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전통적으로 중국의 입장이 내부에서 일어나는 권력 투쟁의 문제는 그 체제의 주권의 문제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간섭하지 않는다라는 게 그동안의 중국의 외교 정책의 주요한 방향이었기 때문에 아마 특별하게 지금 코멘트를 낼 일도 없습니다. 그리고 현영철이 특별한 친중파로 분류되는 인물도 아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 대해서는 거기서 어떤 특정한 코멘트를 할 이유 자체가 없는 거죠.
미국의 언론들도 이번에 현영철 부장 숙청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보도들을 하고 있는데 북한의 이런 정치 형태가 국제사회에 북한을 어떻게 비칠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네, 결과적으로는 아마 국제사회가 북한을 보는 시각은 굳어질 수밖에 없죠. 그 행태 자체가 상당히 엽기적이고 아무리 정적이고 자기의 반대를 한다라고 해서 처형 당체가 합법적이지 못했을 뿐더러 첩보를 던져놓은 건 너무 끔찍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이 김정은이라는 독재자 개인에 대한 인지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고립을 탈피하는 데 상당히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차 박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경기지사 외교정책특별자문관인 차두현 박사로부터 북한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의 숙청 배경과 파장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은 오늘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제810부대 산하 산창 양어장을 시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통신에 따르면 이번 시찰에는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과 김양건, 오수용 노동당 비서, 오일정 당 부장 등이 수행했지만 숙청된 것으로 알려진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산창 양어장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지시로 건립된 곳으로 김재일 위원장은 김 국방위원장의 현지 지도 표식비 등을 둘러보고 만족감을 표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은 전했습니다. 한편 미국의 주요 언론들은 한국국가정보원이 발표한 현영철 북한 인민무력부장 숙청 소식을 보도하면서 김정은 체제의 안정성 여부에 주목했습니다. 이번 사건이 체제 불안을 보여주는 것일 수 있고 반대로 체제 안정을 나타내는 것일 수도 있다는 분석입니다. 조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주요 언론들은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의 숙청 소식을 비중 있게 전하면서 이 사건이 김정은 체제에 대해 시사하는 의미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AP통신은 13일 이번 사건이 김정은 체제의 취약성을 보여주는지 아니면 반대로 견고함을 보여주는지 한국 전문가들 사이에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공포 정치를 통해 체제 장악력을 강화하려 하고 있다는 고유환 동국대 교수의 분석을 전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신문도 14일 북한 지도부가 야만적인 처형들을 통해 특권층 내 불안정성에 대응하려는 것인지 여부에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그러나 북한 지도부가 고위 인사에 대한 처형을 통해 공포감을 조성하려 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고 전했습니다. 뉴욕타임스 신문은 김 제1위원장이 공포와 보상을 적절히 섞어 자신의 지도력에 대한 어떠한 도전도 억누르려 하고 있는 것으로 한국 당국자들은 파악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부 언론들은 처형의 잔혹성을 지적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 신문은 13일 만일 현영철 처형이 사실이라면 젊은 북한 지도자가 권력을 다지기 위해 얼마나 잔혹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CNN 방송은 김정은 제1위원장이 할아버지인 김일성 주석이나 아버지인 김정일 국방위원장보다 더 무자비하다는 찰스 암스트롱 컬럼비아 대학 교수의 분석을 전했습니다. 암스트롱 교수는 김 제1위원장이 경쟁자들과 잠재적 경쟁자들을 처형하고 있다며 김일성이 1950년대와 60년대 권력을 강화할 때 드러낸 무자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부 언론들은 현영철 처형에 관한 국정원의 발표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신문은 한국 국정원의 한 당국자가 13일 현영철의 처형 여부가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고 말했고 이후 국정원 대변인이 국정원의 공식 입장은 처형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것이라고 밝혔다며 사실 여부에 혼란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또 국정원의 정보 수집 방법이 분명히 알려지지 않아서 일부 전문가들은 국정원의 분석에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신문도 국정원의 주장은 맞는 경우도 있지만 자주 틀렸었다고 보도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은 북한을 결코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모든 핵무기와 핵 프로그램을 포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은 유엔에서 열리고 있는 2015 핵확산 금지조약 NPT 평가회의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북한의 모든 핵무기를 폐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미국은 NPT 이행 비확산과 지역안보라는 제목의 실무보고서에서 북한이 국제사회에 중대한 위협을 제기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2003년 핵확산 금지조약 탈퇴를 발표한 이후 세 차례 핵실험을 실시하는 등 국제 평화와 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떠올랐다는 겁니다. 반면 미국은 관련국들과 함께 외교적 과정을 통해 북핵 6자회담에서 합의된 2005년 9.19 공동성명의 전면적인 이행을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이 같은 노력은 당시 북한이 공동성명에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를 향해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룰 것이라고 약속한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보고서는 국제사회가 분명하게 밝히고 있듯이 미국은 북한을 결코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핵확산 금지조약과 국제원자력기구의 안전조치에 복귀해야 하고 유엔 안보리 의무도 전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후에 5년마다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회의입니다. 지난 2010년 평가회의 이후 지난 5년간의 조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NPT 체제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올해 회의는 지난달 27일 시작돼 오는 22일까지 계속됩니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지난달 27일 열린 개막회의 연설에서 북한을 NPT 관련 규범을 무시하는 대표적인 나라로 지목했습니다.
The DPRK continues to ignore its obligations to undermine the nuclear non-proliferation regime.
북한은 계속해서 의무를 어길 뿐 아니라 비확산 체제를 약화시키고 국제 안보와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는 겁니다. 북한은 1985년에 핵확산 금지 조약에 가입했지만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특별 사찰에 반발해 1993년 3월에 탈퇴를 선언했습니다. 이후 국제사회 노력을 통해 북한은 탈퇴를 유보했지만 2차 북핵위기가 발생하자 2003년 1월에 다시 NPT 탈퇴를 선언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북한이 서해 도서지역 인근에서 이틀 연속 야간 포사격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이 오는 10월 노동당 창건 기념일을 전후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거나 4차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13일 서해 백령도 인근 해역에 이어 14일 연평도 인근 북방 한계선 NLL 북쪽 해역에서 야간 포사격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북한군이 14일 오후 7시 10분쯤부터 9시 40분까지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함포와 해안포 등 190여 발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NLL 남쪽 한국 측 해역에 떨어진 포탄은 없었다고 합참은 설명했습니다. 합참은 이틀간 계속된 북한군의 포사격 훈련에 대해 심각한 긴장 조성 행위라 평가하고 북한군의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만반의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군은 13일에도 오후 9시부터 10시 25분 사이 백령도 인근 해상으로 함포와 해안포 등 130여 발을 발사했습니다. 한국 군당국은 이 같은 북한의 야간 포 사격 훈련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라며 야간 작전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정했습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의 14일 브리핑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보기에는 북한이 야간에도 사격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과시인 것이고 또 야간에도 작전할 수 있는 능력을 확대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이 앞서 북한은 13일 오후 3시부터 15일 자정까지 서해 백령도와 연평도 일대 NLL 이북 지역에서 포 사격 훈련을 할 것이라고 한국 측에 일방적으로 통보했습니다. 이렇듯 북한의 도발 수위가 높아지는 가운데 오는 10월 노동당 창건일에 맞춰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 또는 4차 핵실험을 단행할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최근 자행된 북한의 잠수함 탄도미사일 SLBM 수중 사출 시험은 북한이 핵을 포기할 생각이 없고 소형화, 경량화를 계속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는 겁니다. 또 북한이 인공위성이라고 주장하는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대북 추가 제재를 가하면 핵실험으로 대응할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입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김동엽 교수입니다.
당 창건일에 뭔가 성과를 거행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98년도에 우리가 최고인민회의 하기 전에 그러니까 국방위원장 제출대회 했잖아요. 그러면서 김정일 시대가 시작된 걸 알리면 대포동 1호를 쏘면서 시작했던 거잖아요.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이번에 위성관제센터라고 새로 만들었죠. 그것도 만들었고 해서 또 한 번에 그 위성을 발사하는 30절 전에 9월 달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좋죠.
김 교수는 다만 이번 서해 야간 포 사격 훈련과 SLBM 수중 사출 시험 그리고 당창건 70주년 장거리 로켓 발사가 서로 다른 맥락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것을 전체적인 군사 도발로 보는 측면으로 보는 것과 좀 달라요. 서남이역 그거 하고 한 것은 군사적 도발과 위협 차원에서 볼 수 있는 것이고 네. SLBM은 사실은 핵무력 경지 병진 노선에 따라서 미국이라든가 대외적 위협의 억제 효과와 그다음 대내적인 효과 이것이 이제 핵심이었던 것이고 그다음에 당창건 70주년을 해서 인민들한테 김정은이 맡아서 이제 거의 3년 반 넘어서 4년이 다 되는 이 시점에서의 뭔가 이렇게 가시적인 성과를 보임으로 인해서 내부적인 어떤 통치력을 과시하고 그런 측면에서 나타난 거기 때문에 서로 다르죠.
북한은 지난 9일 동해 원산 호도반도 부근 해상에서 KN-01 함대함 미사일 3발을 발사했고 13일부터 서해 NLL 인근 해역에서 야간 해상 사격 훈련을 실시하며 무력 시위를 벌였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한국 정부가 세계 여성운동가들이 추진하는 비무장지대 도보 횡단 행사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판문점 대신 경의선 육로를 이용할 것을 권고할 방침입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통일부는 15일 세계 여성평화운동가들이 도보로 비무장지대 DMZ를 횡단하는 행사를 승인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입국 경로는 판문점이 아닌 경의선 육로를 이용하는 방안을 단체 측에 권유할 방침입니다. 이는 남북 간 출입 절차와 과거 전례 등을 고려한 것으로 유엔군 사령부와의 협의를 거쳤다고 한국의 통일부는 밝혔습니다. 통일부 관계자는 안전상의 문제도 있는 데다 판문점은 정전체제를 관리하는 지역인 만큼 출입경 통로로는 부적절하다며 남북 간 통행 절차가 합의된 경의선 육로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세계여성평화운동단체인 위민크로스 DMZ 측은 예정대로 판문점을 거쳐서 입국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위민크로스 DMZ 한국위원회 관계자는 행사의 취지를 살리려면 분단의 상징인 판문점을 통과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한국 정부에 다시 한번 협조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단 저희는 정부가 허용을 DMZ 허용해 준 거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나 저희는 판문점을 통과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시 그 승인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또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이에 앞서 위민크로스 DMZ 회원 40여 명은 오는 24일 북한에서 판문점을 거쳐 한국으로 입경하겠다며 남북한 정부의 승인을 요청했습니다. 북한 세계인민들과의 연대성 조선위원회는 지난 4일 판문점 채널을 거쳐 이들 단체 입경 계획을 한국 정부에 통보하면서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위민크로스 DMZ 회원들은 오는 19일 평양을 방문해 북측과 공동 행사를 한 뒤 24일 한국에 입경해 한국 시민들과 함께하는 평화기원 행사를 연 뒤 26일에 출국합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은지입니다.
6.25 한국 전쟁에 참전했다. 아직 유해를 찾지 못한 미군 병사들의 가족이 한국 정부의 초청으로 오는 18일 한국을 방문합니다. 한국국가보훈처는 6.25 전쟁 당시 실종된 미군 병사 26명의 가족 49명이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아직 생존해 있는 외국의 참전 용사들이 아닌 실종자 가족들이 초청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들은 오는 23일까지 한국에 머물며 서울 현충원을 참배한 뒤에 미군 유해 발굴 현황 브리핑과 6.25 전쟁 미군 실종 장병 추모식 등에 참석하고 판문점도 둘러볼 예정입니다. 6.25 한국 전쟁에서 실종된 미군 참전 용사는 7,800여 명에 달한다고 한국 국가보훈처는 밝혔습니다. 북한과 러시아가 공동 운영하고 있는 라진항 물류 사업이 곧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란 주장이 나왔습니다. 주변 항구들에 대해 경쟁력을 갖추고 국제적인 신뢰를 얻는다면 성장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겁니다. 김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전략국제연구소에서 14일 러시아와 한반도 문제에 관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주제 발표자로 나온 러시아 사회과학원 극동연구소의 알렉산드르 제닌 한국학센터 소장은 북한과 러시아가 공동 운영하고 있는 라진항의 물류 사업이 곧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For the project to become profitable, it's necessary that the Rajin port handle
라진항 물류 사업이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연간 물동량이 최소한 4,500만 톤은 돼야 하는데 올해 목표치가 150만 톤에 달한다는 겁니다. 제닌 소장은 이 목표치를 이루는데 특별한 정치적 장애물이 있지는 않을 것이라며 다른 항구들과의 경쟁이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라진항의 성공은 동북아시아에서 물류와 화물 수송 사업을 하는 국제기업들의 신뢰를 얻는 게 관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는 지난 2008년부터 러시아 극동의 핫산과 라진항 간의 철로 개보수와 라진항 현대화 사업, 복합 물류 사업 등을 골자로 하는 라진 핫산 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한국도 이 사업에 관심을 보이면서 지난해 말 시베리아산 석탄 4만 5천 톤을 라진항을 거쳐 한국 포항으로 시범적으로 운송했고 지난달과 이달에 걸쳐 14만 톤에 달하는 2차 시범 사업이 실시됐습니다. 제닌 소장은 러시아가 극동지역 발전과 아시아태평양 시장 진출이라는 동방정책을 추구하고 있다며 라진 핫산 사업은 이를 실현하는 데 중요한 새 통로가 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략국제연구소의 앤드류 쿠친스 러시아 유라시아 프로그램 국장은 라진 핫산 사업은 미국과 러시아가 공동 관심사로 삼을 수 있는 사업이라고 평가했습니다.
The coal project and these other connectivity projects, you know, if they are commercially feasible.
라진항을 거쳐 러시아산 석탄을 한국으로 수송하는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남북러 삼각협력 사업들이 상업적 타당성만 갖춘다면 북한 핵 문제가 큰 걸림돌이 되지는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전략국제연구소의 빅터 차 한국 석좌는 다른 나라들이 러시아만큼 라진 핫산 사업에 관심을 기울일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나타냈습니다.
Other countries are not really going to bind on to that or support that as long as the nuclear issue remains in the state.
러시아는 에너지와 기관시설, 물류를 잇는 남북러 삼각협력 사업에 특별한 경제적 이해관계를 갖고 있지만 다른 나라들은 북한 핵 문제가 현재 상태로 있는 한 이를 지지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다만 한국 정부가 그동안 라진 핫산 사업이 북한의 개혁 개방과 연결되기를 바라며 조용히 지원해온 사실은 흥미있는 대목이라고 차 석좌는 평가했습니다. VOA 뉴스 김연호입니다.
한국 해군과 해경의 독도 방어 훈련이 어제부터 오늘까지 즉 14일, 15일 이틀간 실시됐습니다. 이번 훈련은 한반도 지역까지 자유대의 군사활동 여건을 마련한 미국과 일본의 새 방위협력 지침이 합의된 이후 처음 실시됐습니다. 훈련에는 한국 해군 초계함과 한국형 구축함, 해경경비함 등 함정 10여 척과 대잠 링스 헬기, 해상 초계기, 공군 전투기 등이 참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1986년부터 시작된 한국군의 독도 방어 훈련은 매년 두 차례 시행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5월 15일은 스승의 날입니다. 서울의 한 언론사가 스승의 날을 기념해 북한에서 교사로 재직했던 탈북민들과 한국에서 통일 강사로 일하는 탈북민들을 초청해 기념 행사를 열었습니다. 서울에서 박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우리 선생님들께 카네이션을 직접 다드릴 SDG 인터내셔널 학생 대표들을 단상
5월 15일은 한국의 스승의 날입니다. 북한에서 교사로 재직했던 탈북민들은 해마다 이맘때면 북한에 두고 온 제자들 생각이 많이 날 텐데요. 이런 사정을 감안해 한 신문사 주최로 올해 처음으로 북한에서 교사로 재직했던 탈북민과 현재 한국에서 학교 사회통일교육을 강의하고 있는 통일강사를 초청해 서울중구청 강당에서 스승의 날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행사를 주최한 통일신문사 김봉기 부사장의 설명입니다.
오늘 그 스승의 날 맞이해서 북쪽에서 그 교단에 섰던 선생님들을 모시고 또 우리 한국의 학생들과 함께하는 이런 스승의 날 참 색다른 행사를 기획했는데 이런 행사를 기획한 거는 우선 탈북 북한 선생님들에 대한 위로와 그다음에 또 함께하는 우리 한국의 학생들한테 어떤 통일의식을 심어주는 또 함께 통일을 생각하고 통일을 이렇게 보는 그런 마음을 다지는 그런 행사를 가져보는 그런 목적으로 이번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한국에 와서도 교사 일을 계속 이어나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자격 요건이나 교육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대체로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는 일을 하며 북한에서의 교사 시절을 그리워하는데요. 이곳에 참가한 선생님들은 이번 스승의 날 행사를 통해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문학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제가 70년대부터 85년도까지 했어요. 직업혁명가라 해요. 예. 그리고 정말 존경받고 사랑받고 정말 교원이란 그 자부심과 하루하루 눈물 없이는 살 수가 없고 교단도 그립거니와 또 이제 그 학생들 보니까 진짜 내 자식 같고 제사 같아서 진짜 눈물 났어요.
10년 동안 이런 거 한 번 못하다가 이번에 해보니까 너무 감격스러운 거 있지. 우리 애도 이렇게 잘 자랐으면 좋겠다 그런 좋았어요.
북한에서 교사 경력 23년에 현재 통일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황혜란 탈북교사는 북한의 스승의 날은 매년 9월 15일 전국에서 행사를 개최하며 교사 생활 20년 이상 된 선생님에게는 주석 자리를 배정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에서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선물 전달 또한 한국과 비슷해 행사를 통해 북한의 제자들이 다시 한번 떠오르는데요.
저희가 말하는 건 교육절이라는 날을 스승의 날처럼 이제 좀 대비를 하고요. 그리고 북한에서는 교사를 위해서 교사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 직업적인 혁명가라고 말해요. 이 애들이 잘 자라야 그 사회가 유지가 되니까 그래서 그걸 교사가 담당하잖아. 그래서 교사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그런 권위와 위치 이런 게 괜찮고요. 그리고 이제 교사들을 존중해서 사회적으로 이제 교원 상점이라는 걸 따로 이제 각 군마다 하나씩 있어요. 한 번씩 이제 교사로서의 자리가 무엇인가를 돌아보는 순간이에요. 저도 엉망으로 살았던 시간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고.
선생님이 있으면 학생들도 빠질 수 없죠. 행사에는 SDC 인터내셔널 스쿨 학생 30명이 참석해 탈북 선생님들에게 각각 카네이션 꽃을 가슴에 달아주면서 스승의 은혜 노래와 함께 선생님들을 위한 합창을 들려줬습니다. 학생들이 부르는 스승의 은혜 노래를 감상하는 선생님들의 눈가에는 눈물이 고입니다. 달아준 꽃을 꽂고 스승의 은혜 합창까지 들으니까 이 학생들이 마치 북한에서 만났던 제자들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요. 이 다음이 통일되면 막 같이 가고 싶어요. 진짜 너무 감동돼서 눈물 났어요.
이런 선생님들의 모습을 보며 학생들도 많은 생각을 했는데요.
저희가 드린 거는 그냥 꽃 하나 달아드리고 노래 불러드린 것밖에 없지만 포옹하면서 정말로 고맙다는 사랑한다는 그런 말을 해주실 때 오히려 제가 더 감동받고 제가 더 감사하고 이렇게 작은 배려와 사랑에도 크게 감동받아 주시는 그 귀한 마음에 제가 더 감사드리고
제가 직접 가르치받은 선생님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북한에 계셨던 선생님이었으니까 처음에는 그냥 예의를 갖춰서 선생님이시니까 꽃을 드렸는데 꽃을 달아드리고 노래도 했는데 꽃을 달아드리면서 다녔는데 눈물을 보이시더라고요. 그리고 안았는데 하시는 말씀이 북한에 있는 학생들이 보고 싶다라고 눈물을 흘리시면서 말씀하시는데 그게 제 가슴을 울렸고 그 말 한마디가 나도 이제는 그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라는 그런 다짐을 했고요.
통일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 학생들입니다.
한 번도 학교에서 배워보지 못한 그런 북한에 대한 사랑과 애틋한 감정을 배우게 됐는데 통일을 염원하고 정말로 바래야겠다는 정말 통일을 이루어야겠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그 꿈을 가지고 꼭 살아가야겠다는 그런 비전 있는 삶을 살고 싶다고 느끼게 되었고
내가 이 나라 이끌어가야 될 주역이라는 걸 깨달았는데 오늘에서야 비로소 현실로 다가왔고 진짜 내가 발벗고 나서야 될 때구나 그런 걸 깨달았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오늘도 도성민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오늘 한국 사회를 보여주는 큰 소식 어떤 뉴스부터 알아볼까요?
네, 오늘 스승의 날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오늘 5월 15일은 스승의 은혜에 감사하는 스승의 날이었습니다. 교권을 존중하고 또 스승을 공경하는 그런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 1963년부터 기념하고 있는 날인데요. 이 스승의 날이 5월 15일인 이유, 바로 이 날이 한글을 창제한 세종대왕의 탄신일이기 때문입니다.
어버이날과 마찬가지로 선생님들의 가슴에도 카네이션이 달리는 날이기도 하죠?
그렇습니다. 이 카네이션에는 어떤 가르침을 주신 큰 은혜에 감사한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한국의 학교마다 교실마다 카네이션과 함께 이 노랫소리가 넘쳐났습니다. 잠시 들어보시죠.
스승의 날 노래죠. 저도 예전에 참 많이 불렀었는데요. 제목이 스승의 은혜였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요 뒷부분에 보면 아 고마워라 스승의 사랑, 아 보답하리 스승의 은혜 뭐 이렇게 이어집니다. 스승과 부모의 사랑이 은혜가 다르지 않다 이런 의미가 잘 담겨있는 노래인데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한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함께 부를 수 있는 뭐 대표적인 국민 노래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박근혜 대통령도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한국 교원단체 총연합회 주최로 열린 스승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서 이 선생님들의 노고를 지하하고 격려하면서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식민 통치와 전쟁을 겪으면서 황폐해질 대로 황폐해진 교육 환경을 선생님들의 열정과 사명감으로 극복해냈고 부모님들의 남다른 교육열이 뒷받침해 주셨습니다. 우리나라가 오늘과 같은 발전을 이룰 수 있었던 것도 자라나는 세대에게 지식과 용기 그리고 희망을 심어주면서 수많은 인재를 길러내신 선생님들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자, 박 대통령의 목소리 들어봤는데요. 그런데 요즘 들리는 소식으로는 스승의 날 분위기가 예전 같지는 안타고 하던데요.
그렇습니다. 이 스승을 위한 사은 행사에 순수한 학생들의 마음은 빠져 있고 왠지 좀 자기 자녀들을 더 많은 관심을 좀 가져달라 이런 부모들의 마음이 더 표현되는 그런 행사로 변질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한국 사회의 큰 화두가 부정부패 척결 아니겠습니까?
네.
돈 봉투가 오가고 또 고가의 선물이 오가는 그런 스승의 날 분위기를 쇄신하기 위해서 교육청에서도 학교에서도 일체의 꽃과 선물, 음식물 반입을 금한다. 이런 가정통신문과 전화 문자 메시지를 부모들에게 전달해서 씁쓸함을 주기도 했는데요. 반면에 아주 독특한 생각과 준비로 스승의 날에 그 참 의미를 살린 이색 행사들에 있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이색 행사라니까 어떤 것인지 궁금하군요.
네, 서울 구로구에 있는 한 중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장을 봐서 학생들을 위한 아침 식탁을 차렸습니다. 부모의 마음으로 아침밥상에 제자를 향한 사랑의 마음을 담은 거고요. 또 울산의 한 중학교에서는 거꾸로 제자들이 선생님에게 상장을 드리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보통 상장하면 한국에서는 위 학생은 뭐 이런 식으로 첫구절이 시작되는데요.
그렇죠.
오늘 상장은 위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바뀐 겁니다.
네.
이 학교에 있는 한 1학년 학생이 선생님께 보낸 상장은 이렇습니다. 따뜻한 눈길로 보살펴 주시고 교우 관계에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국어 과목 선생님께 반짝반짝 상을 수여해서 요즘 시대 학생들의 표현으로 스승의 날 행사를 잘 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또 노원구의 청원여자중학교에서는 탈북 교사를 초대한 스승의 날 행사가 열렸는데요. 탈북자 출신 교사 30여 명이 참석해서 학생들하고 소통하면서 북한의 교육과 학교 생활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런 1대1 명예교사 활동을 했습니다.
네.
학생들이 탈북교사들에게 카네이션을 선물해서 또 뜻깊은 그런 스승의 날을 맞기도 했습니다.
네. 스승의 날 행사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서울통신 다음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한국에서는 다음 주 월요일인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부를 노래 부르는 형식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논란의 중심이 된 노래는 한국의 민중가요인 임을 위한 행진곡이고요. 이 노래를 국회에서 결의한 만큼 재창으로 해야 한다는 야당 쪽과 합창으로 해야 한다는 여당 쪽이 날선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이라면 5.18 민주화운동과도 연관이 있는 노래죠?
그렇습니다. 이 노래가 만들어진 것이 그 5.18 민주화운동으로 희생한 한 노동운동가의 영혼 결혼식을 위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1980년 5월 이 광주에서 계엄군에 사살된 시민군 대변인 윤상원 씨와 1979년 그 노동 현장에서 야학당을 운영하다가 사망한 노동운동가 이 박기순 씨의 영혼 결혼식을 그린 노래극에서 마지막을 장식했던 합창곡이었는데요. 이 노래가 아주 뭐 조악하게 녹음이 됐었는데 이 노래가 복사되고 악보가 필사되고 구전을 통해서 퍼지면서 민주화 운동을 하는 사람, 노동운동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민중가요로 빠르게 유포가 됐었습니다. 또 광주의 넋풀이를 담은 5.18 민주화 운동의 상징적 대표곡으로 인식되기도 했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공식 기념식에서 이 노래를 부르는 것은 확정이 됐는데 노래 부르는 형식 때문에 문제라는 것입니까?
예, 뭐 사전적으로 보자면 이렇습니다. 합창은 여러 사람이 목소리를 맞추어 노래하는 것이고요. 재창은 여러 사람이 다 같이 소리 질러 부름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맞추어서 부른 것과 다 같이 소리 질러 부르는 것, 이 차이인 것 같지만 지금 문제를 자세히 살펴보면 기념식에 참석한 모든 사람이 부르는 방식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화성을 넣은 그 전문 합창단이 부르는 합창을 중심으로 할 것인지 이것이 차이입니다. 국회에서는 임을 위한 행진곡을 재창을 하겠다 이렇게 채택을 했지만 국가보훈처가 합창으로 준비를 하고 있어서 문제가 생긴 것인데요. 야권에서는 보훈처가 민주주의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국민을 분열시키는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국가보훈처가 이 노래를 합창으로 하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임을 위한 행진곡이라는 노래가 북한에서 만든 5.18 영화 님을 위한 교향시의 배경음악으로 사용됐다는 것이 문제를 삼고 있는 부분입니다. 님을 위한 교향시는 그 한국에서 월북한 그 원래는 이게 님을 위한 행진곡이라는 그 제목이었는데 요즘에는 임을 위한이라고 바꿔서 부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임을 위한 행진곡을 만들었던 작가 황석영 씨와 북한 영화 작가죠 리춘구가 공동으로 집필해서 창작한 그 작품이었는데 이 북한에서 이 창작 작품에 이 노래를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노래를 한국에서 재창할 경우에 국민 통합을 저해할 수 있다. 이것 때문에 재창이 아니라 합창으로 하겠다. 이것이 국가보훈처의 입장이었습니다.
네. 서울통신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십니다.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은 한반도 시간으로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와 단파를 통해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중파는 1188kHz로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립니다. 단파는 7460, 11990kHz로 저녁 9시부터 자정까지 3시간 동안 보내드립니다. 또 저녁 9시부터 10시까지는 9490kHz, 밤 10시부터 자정까지는 11935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한반도 시간으로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는 세계 뉴스에 이어서 뉴스 투데이 2부가 방송되겠습니다. 여기는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세상 돌아가는 일을 손바닥 안에서 알고 싶으십니까? 지금 손전화로 VOA 한국어 모바일 사이트에 들어가 보세요.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모바일 사이트에서는 VOA 한국어 서비스의 모든 기사와 방송을 여러분의 손 안에 전해드립니다. 또 방송에서는 접할 수 없는 영상 뉴스와 인터뷰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가 있으십니까? 지금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세요. 청취자 여러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드립니다.